마가복음 42번 메시지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구주의 준비 9번째 13장 1절부터 14장 42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13장 1절부터 37절에서 그분은 장차 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4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분은 그 반대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배신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제자들의 사랑을 누리심으로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14장 12절부터 2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만찬을 설립하셨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실족함을 경고하시고 깨어 기도할 것을 권고하심으로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4장 1절부터 11절에서 수행된 준비를 살펴볼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11절에는 세 가지 문제가 병합되어 있는데 이는 노예 구주를 죽이려는 반대자들의 음모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누림과 그분을 배반하려는 유다의 음모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가룟 유다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마가복음 14장 1절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 예수를 죽이기 원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표의 성취를 위해 명절에 주 예수를 죽였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예표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를 넘어가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따라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는 유월절날 그 성취를 위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예표에 의하면 유월절 양은 유월절 전 나흘 동안 흠이 있는가를 미리 점검받아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유월절 엿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점검받으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 없었으며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 되기에 완전하고 자격을 갖추었으니 입증되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 마가복음 14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이 멸망하도록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에 관한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들로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13장에서 성전을 걸어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버리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죄받은 성전을 떠나시고 그것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 역시 그것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몇몇 제자들과 감람산에 가셔서 그분은 그들이 칭찬하는 성전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성전은 그리스도 자신으로 대치될 것이었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성전을 떠나신 후 주님이 베다니아에 있는 깨끗이 된 문둥이의 집에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문둥병자는 주인을 상징합니다. 문둥이 시몬은 주님에 의해 치료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는 그분의 인재를 누리기 위해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은 항상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깨끗이 된 문둥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는 시몬으로 대표된 깨끗이 된 문둥이들입니다. 시몬은 주 예수를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상에 기대어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분의 집은 깨끗게 된 문둥이들과 그분께 기름을 붓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음.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은 교회 생활의 축소판입니다. 이 축소판에 의하면 교회 생활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깨끗게 된 문둥이들로 구성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몬과 그분께 기름을 부었던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분을 그들의 완전한 대치로 취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성전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의해서도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분낸 자들은 주님께 드리는 여인의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9세기를 통해 수천의 귀한 생명들과 마음의 보물들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례들이 주 예수 위에 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만이 사랑스럽고 그들의 예물을 드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부어드린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을 간증하는 향기였습니다. 6절과 7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그분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보다는 자선 사업을 더 많이 주의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관심하는 자선은 종종 그리스도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대체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주의하지 않고 자신만을 주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만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 한다면 다른 때를 기다려 다른 곳으로 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너희의 대치로 취하고 내게 모든 것을 부을 유일한 때이다. 장사를 위해 주님께 기름을 부음. 8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녀는 장사를 위해 주님의 몸에 기름을 부을 필요에 동참했으며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죽음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부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계시를 요합니다. 9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앞구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장사를 언급했습니다. 장사라는 말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언급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주님께 기름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그녀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네 제자와 함께 감람산에 계셨을 때 그들에게 출산 고통의 시작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출산의 고통은 세 사람의 분만, 즉 긴 과정과 관련 있는 분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분만되어 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출생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될 일, 특히 출산의 고통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그분을 위해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그분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그녀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께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녀에게 모든 것이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장사를 위해 미리 그분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그녀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곧 죽으실 것이며 그분께 기름을 부을 다른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분이 함께 계시는 동안 그분께 기름 부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분의 장사를 위해 그분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짐. 의심할 바 없이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물론 장사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녀의 만유를 포함한 대지신 주님께 부었으며 그녀는 장사를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을 소유하려고 그분의 죽음을 취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발전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도로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그녀의 완전한 대치로 누린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여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 안에는 주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 안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성전을 위한 여지가 없었으며 그녀 자신을 위한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할 만한 분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대치이신 주님을 완전히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함께 모든 과정의 단계들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소 거칠었던 반면에 그녀는 완전하고 깨끗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확실히 주님의 죽음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에 관해 이러한 생각이 베드로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죽음에 관한 것을 취했기 때문에 또한 장사를 위해 그분께 기름 부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 한 단계에 의해 그녀는 주님의 죽음을 취했으며 그분의 장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분께 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녀는 주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간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선주자, 즉 부활한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누린 자였습니다. 주님의 준비하심에 의해 그녀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대체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13장에서 주님이 그분의 죽음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14장에서도 이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주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세 사람을 산출할 것인가를 계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의 출생은 산고의 고난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누리심으로 계속하여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깨끗해 된 문둥이들로 이루어진 집에 들어가면서 그분은 잔치와 아울러 기름 부음을 누리셨습니다. 잔치는 내적인 만족의 문제이며 기름 부음은 달콤한 향기로 주님께 무언가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주님은 만족하셨으며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그분을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대체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 그들 주변에 그분 외에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 놀라운 인격, 그들에게 모든 것 되신 분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14장 1절부터 11절에서 교회 생활의 축소판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대치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체험의 축소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소판으로 묘사된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치이신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에 의해 깨끗이 된 문둥이들이며 우리 마음 안에는 그분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합니다. 이 메시지의 시작에서 우리는 14장 1절부터 11절에서 반대자들의 모의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랑과 그분을 배신하려는 유다의 음모가 병합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유다의 음모에 대해 1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에게 약속한 돈은 은 30으로 노예의 가격이었습니다. 노예 구주를 따르는 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그녀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하는 동안 다른 자는 그분을 배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분을 귀히 여겼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은 그분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